집중 분석, 대선 1년 앞둔 트럼프, 대북 정책 변화 만나.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대선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나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초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성과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예, 이 뭐 트럼프 대통령 북한 사례를 이제 자신의 외교 성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은 좀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가 나와야지 그 평가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좀 평가하게 되면 일단 그 임기 첫해는 아주 그 초 강경 대응을 했어요. 그
네.
2017년도인데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 북한에 대해서도 일단은 북한이 그 무슨 핵실험을 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이것은
네.
과거에 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제 사실 그랬어요. 근데
네.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그 달라진 대북
예.
압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런 부분들은 그 상당히 이제 효과를 거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죠. 우리 그 대북 특사단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 주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걸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즉석에서 수용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반전돼가지고
그렇죠.
미국과
네.
북한 사이의 그 협상 분위기, 특히 이제 정상회담이 이게 성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정말 역사적인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거는
네.
이제 사실 한 번도뿐만 아니라 그 세계 질서에서도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네.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북한과 미국 정상에서 합의한 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그리고 이제 미북 관계를 개선한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북한이 비핵화하는가 또 미북 관계가 정상화돼가지고 이 한반도의 어떤 냉전 구조가 정말 해체되는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실질적인 결과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올해 2월 달에 다시 한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결렬되었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에 실무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됐지만은 그것 역시 이제 결과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은 아직은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만났지만 이후 실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성과와 한계가 있을 텐데요.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예, 성과는 일단은 북한이 지금 그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압박해서 대북 제재를 하면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게 이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반면에 한계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지금 그 진전은 없다. 또 비핵화 관련돼서 아직 미국과 북한의 기본적인 차이에서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뭐 트럼프는 뭐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미북 사이 협상으로 돌아선 지 2년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 행정부 트럼프 외에는 좀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전망이 훨씬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또 지난 6월 30일인가 그때는 판문점에서 깜짝 또 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 북한 체제가 이게 독재 체제인데 김정은이 독재자인데 이걸 사실 미국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일종의 개인기죠. 네. 정상 톱다운 형식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하다. 해담이나 여러 가지 네. 모습들이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외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언론이나 특히 민주당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대선 국면이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재선을 아무래도 트럼프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북 정책 등 이런 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외교적 부분에서도 사실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상당히 그 뭐 좀 처음엔 좀 세게 나갔는데 네. 결과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북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말까지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결렬되어진 실무 협상이 재개되어져 가지고 뭔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대선, 트럼프의 재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북한도 올해 연말까지 시한을 잡았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뚜렷한 결과가 없으면 북한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북한 문제는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안 한다 그러면은 핵실험이나 장거리실험을 한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일단은 좀 순위에서 약간 좀 밀려날 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이 이제 불만을 갖고 핵실험을 재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하게 되면은 대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네. 위기가 고조되어 가지고 북핵 문제가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입장을 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왜냐 그러면 지금 북한은 뭐 연말까지 잡아놓고 지금 계속 요즘 미국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또 북한이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나 어떤 해답을 갖고 나오라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북한 문제를 좀 진전해 나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면서 또 북한이 비핵화해서 부분적인 어떤 네. 진전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군요. 현실은요. 그래서 지금 관심은 과연 실무협상이 언제 재개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좀 잘 됐다 그러면 지금쯤 아마 재개됐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예.
11월 달 내로 실무협상이 재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뭐 어려운 상황이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북한 문제, 북핵 문제는 당장의 어떤 순위에서 좀 약간 미국 내에서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노림수가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지난 4월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해 말을 협상시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조선신보는 올해 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미북 협상, 북미 협상 시한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2월 달에 한우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네.
북미 협상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그때 12월 31일까지도 와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한 내의 어떤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미국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바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좀 완화시켜달라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답을 갖고 나오라라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그게 요구 조건이 수용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미북 그 협상 이거는 이제 미국 때문에 아무런 결실 없이 지금 가는 거다. 결국은 미국에게 계속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네.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올 연말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은 북한은 아마 미국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압박하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실험을 제기한. 뭐 그 전에 아마 네.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ICBM 같은 걸 가지고 미국을 이제 그 시위하는 차원에서 네.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지금 미국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협상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렇게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게 된다면 미국의 양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일 텐데요. 미국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는 이상 지금 북한에게 대해서 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또 국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이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런 어떤 결실도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따라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 걸을 겁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그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북 정책이 실패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미북 정상회담도 결국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재선에도 결국은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어떤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부분적으로는 좀 수용할 여지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달 실무협상회담일 때 그 미국 대표단들이 북한에 대한 부분적인 해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네.
뭐 나오는 이제 뒷 보도들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는 미국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군사적 도발과 위협,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보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갖고 들어오다 요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또 미국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의 어떤 그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또 그런 쪽에서 아마 중국 쪽으로 아마 역시 그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서도 이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판을 깨고 ICBM을 발사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중국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미국하고는 경제 분쟁, 경제 전쟁
네.
때문에 아주 중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이 다시 도발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미국이 다시 중국을 이제 이번에 군사적으로
네.
이제 압박하게 되면은 중국으로서 상당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중국으로서 북한이 그 회담이 결렬된다고 해가지고 됐다고 해서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거는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뭐 대북 제재의 그 어떤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완화를 자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백마 타고 백두산을 올랐던 것이 2020년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앞서서 체제 결속을 하자 이런 강화를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북한이 내년에 제시할 국정 방향은 어떨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이게 역시 이제 미북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간 것도 미북 그 실무 협상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얼마 뒤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결국은 이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뭔가
가지고
큰 다짐을
예 그렇죠.
거죠.
그 북한식의 어떤 그 선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자주 얘기해서 자력갱생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북한 대해서도 오래 들어가가지고 자력갱생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북한이 좀 익숙한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미국과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이 계속 이 상태다 그러면은 북한은 아마 그런 그 자력갱생 분위기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제 명분은 과학 기술을 발달시킨다라는
네.
명분 하에 첨단 무기 또 뭐 핵과 관련되어진 미사일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또 좀 어려운 상황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상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 때부터 국제사회 협상을 여러 번 번복을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써왔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그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의 전형적인 외교 협상술이죠.
네.
뭐 상황이 불리하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끌고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씩 둘씩 쪼개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비핵화는 항상 뒷부분에 남겨놓고
그렇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그걸 또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요구하면서 그 부분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그러면서 시간은 끌고 또 유리한
마지막에 가서 또
예.
반복을 하고
또한 체제적으로 북한은 뭐 김정은이 최고 통치자로서 이제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미국은 역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통령 또 선거에 의해 가지고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목이 메인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전략하게 되면은 뭐 김정은으로서는 불리할 게 없죠.
그렇죠.
유리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특히 트럼프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가지고 계속 좀 시간을 끌 가능성. 그러면서 또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로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로서는 이게 재선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를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택이 좀 어렵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결과가 없으면은 재선 가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거기서 도발을 하게 되면은 또 트럼프로서는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또 공세적으로 이게 트럼프 특유의 또 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의외로 또 대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한반도의 어떤 안보적 리스크 위기도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여차하면은 뭐 미국이 그 무력 시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행동 부분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경우도 생길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북한 또 트럼프 뭐 재선이다. 트럼프가 선거에 목매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북한이 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트럼프도 어떤 불가측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뭐 시간 싸움에서 가지고 그렇게 북한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재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예.
북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